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을 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율법을 어긴 자들도 그런데 율법보다 더 큰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삶에서 벗어나거나 떨어지거나 흘러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2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삼가라 돼 있어요. 더욱더 간절히 믿음에 붙어 있어라. 구원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더욱더 간절히. 이 말을 기억하세요. 믿음은 습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의 삶이 습관으로 우리가 익숙해지면 좋은데 그것이 익숙해서 감동이 없거나 또는 익숙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딱 하나예요.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간절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더욱더 간절히.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구원의 삶이나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도 기도의 삶이든 무엇이든지 더욱 간절히. 2장 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더욱 간절히 우리가 행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5절부터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계획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뜻이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을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말한 바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차 오는 세상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장차 오는 세상 이 말씀은 어쩌면은 먼 훗날에 아니면 내일일지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주에 살고 있는데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멸망해버려요. 변하고 없어져버려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멸망하고 우리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장차 오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장차 오는 세상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장차 오는 세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니까요. 그게 그런 세상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장차 오는 세상이 없고 파괴되고 멸망된 이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지옥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차 오는 그런 세상을 예비하셨는데 그럼 그 세상을 누가 다스릴 것이냐? 누가 그 세상의 주인일 것이냐? 누가 그 세상에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냐? 그것을 보니까 천사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세상이 천사들에게 복종하도록 천사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굴까요? 왜 바울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절대로 복종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유대인들, 그 당시에 또 오늘날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천사들이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예수님에게조차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였어. 그러니까 천사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존재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데에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안내하시고 배후에서 천사를 이용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종으로 삼아서. 그렇다면은 새로운 세상에 가면 어떨까? 거기에서도 천사가 뭔가 하지 않을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와요. 그런데 그 구원자는 두 사람이 될 거라. 두 종류. 하나는 왕과 같은 사람이 올 거고 한 사람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 올 거예요. 왕과 같은 메시아. 선지자와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왕과 같은 선지자나 선지자와 같은 이 메시아가 누구냐면 천사장인 미가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란. 천사장 미가엘이 그들을 갖다가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그 메시아는 천사장 미가엘에 소속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유대인들이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자신들이 믿었던 유대인의 그런 믿음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장차 오는 세상의 통치자는 천사가 아니다. 천사는 복종하는 자고 그럼 그 세상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절 말씀은 실제로 1절, 2절, 3절, 4절 말씀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1장의 마지막 말씀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또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를 사용하고 쓰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구원 얻을 자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앞으로 장차 올 세상은 우리가 섬겨요. 성도들이 섬기는 세상. 누구랑?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약속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새로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은 이 장차 올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들이 다스린다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장차 오는 세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소속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세상은 우리를 위한 세상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된다. 그런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은 창세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비전과 그런 꿈과 그런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야. 우리는 장차 우리가 오는 세상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이러한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5절에 나온 말씀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차 오는 세상을 계획하고 계셨지만 또 이 땅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우리가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자. 어떻게 됐냐면 6절에 보니까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어디 무엇을 증거하여 가로되, 누가 증거를 했을까요? 어디에 증거해? 누가라는 말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뜻이고, 누가 어디는 어떤 성경책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창세기에 기록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누가 어디 증거하여 이렇게 말을 했다 하고 그냥 밝히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나 성도들은 구약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말을 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구약성경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1장도 1절, 2절, 3절, 4절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이 성경책이 처음 쓰여질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1장, 2장, 3장 나누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1절, 2절, 3절도 나누어진 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돼 있어요. 마침표도 없고 쉼표도 없고 그냥 쭉 연결돼 있어요.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4세기 때 또 그리고 구약 같은 경우는 1200년대에 이렇게 오늘날처럼 장을 나누어 놓고 절을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 장 몇 절 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장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누가 어디에서 말을 했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장차 오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이번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는 얘기를 6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히브리서는 6절에 보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과 인자라는 말은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혹자는 인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로 하신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권고를 하시냐는 거예요. 자, 무엇이건데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뭔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별 볼 일 없을 때 사람이 자기가 뭔데 이런 뜻을 하죠. 자기가 뭔데, 사람이 무엇이 관대 이 말에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이 무가치하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거기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또 이 무엇이 관대 이 말에는 굉장한 사람에 대한 위대함과 존엄을 이야기하고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데 하고 이거는 존경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엇이 간대라는 말에는 그 두 가지 의미, 무가치성과 위대함을 같이 내고, 그런데 그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무엇이 간대 이렇게 구약에도 쓰여 있고 여기도 그렇게 써 있어요. 시편 8편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도대체 어떤 무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권고하시는,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기 위해서, 도움을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권고한다는 얘기는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고 조사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인데 그를 돕기 위해서 직접 방문을 하셨느냐.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의 전체는 하나님은 너무 사람을 사랑하셔서 도대체 그가 무엇인데 이렇게 돕기 위해서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돕기 위해서 그를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냐.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무엇을 하든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전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미리 알고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아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장차 오는 세상의 사람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오늘 보니까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자,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물론 이 말씀은 창세기 우리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그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히브리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나타나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을 만드는데 천사보다 우리가 잘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절대 잘나지 못했어요. 천사보다 못해. 우리 아까 웨스트민스터 읽을 때 천사를 창조할 때 천사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 몸이 없어요. 사람처럼 우리 육신을 갖지 않는 그냥 영이에요. 영이라는 말을 싹 들으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는 영이시잖아요. 천사도 동등하게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이면서도 뭐가 있다고요? 육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룩해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졌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며 모든 것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 죽지 않는 천사보다는 좀 못나게 만들었다. 우리가 천사보다 못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그 우리보다 잘난 천사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섬겨요. 우리보다 더 센 자가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보다 분명하게 우리는 못났는데 좀 부족한데 부족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잠깐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자, 잠깐 동안은 뭘까요? 시간이 아주 우리가 이 평생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셔요. 그러나 장차 오는 세상에 그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다시 올라갈 때는 우리는 변화된 몸도 가지고 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을 가진 존재로서 천사보다 더 뛰어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첫 번째는 잠깐 동안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고 좀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한 존재죠. 천사보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 우주 만물 중에서도 가장 인간이 부족해요. 아마 옛날 사람들은 우리처럼 과학이 발달이 안 돼서 세상을 볼 때 우주라는 개념을 생각을 못해서 그냥 하늘에 땅에 물속 땅속 이런 정도 개념에 하늘에는 별과 달이 있고 해가 있고 땅에는 온갖 짐승들과 모든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바닷속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공중에는 온갖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것이 그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처음 창조된 사람들의 아마 지혜였고 지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존재 중에서도 창세기 1장에서 보면 그들보다도 인간은 더 약한 존재예요. 자기보다 덩치 큰 짐승하고 만나고 있어요. 인간이 더 약하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별보다 우리 인간은 더 보잘것없는 존재 아니에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보다 인간은 능력에서 날지도 못한 형편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그대로 두시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7절 그 다음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갖다가 그렇게 못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어떻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생기를 직접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직접 부어주셔서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사람처럼 지혜로운 존재가 있어요.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약하지만 그런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그렇게 약하지만은 영광과 존귀스러운 존재로서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은 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시편 8편을 보면은 온 우주의 우양과 동물과 뭐 별과 달과 모든 것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만드셨다. 우리는 이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예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하신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런 특권도 있고 그런 능력,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그렇지 못해요.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인간 제일 영리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통제하거나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인간이 제일 지능이 좋지만 인간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로봇을 만들고 AI를 만들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전하 우리 모두가 AI보다 똑똑치 못해요. 앞으로 우리 집에서 우리가 부려먹을 또는 우리가 무엇을 부려볼 로봇이나 이게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지금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더 지혜롭게 그들이 살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힘도 더 세고 지식도 훨씬 더 있고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법을 알려고 뉴욕 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AI에 물어보잖아요.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로봇은 알고 있고 AI는 알고 있어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아는 척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끝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 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복종. 만물이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했다. 아직 우리는 그렇게 보세요. 천사보다 좀 못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존재로 만드셨고 더군다나 만물을 통치하고 복종케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오늘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종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점점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강자, 또 다른 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타락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범죄가 우리에게도 더 전가되어 가지고 우리는 그 모든 특권과 그 모든 권능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장차 오는 세상에 다스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우리 인간들은 처참하게 지금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가장 밑바닥에서 비굴하게 비참하게 모든 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하다못해 오늘 눈 오면 어떡하나 해서 교회 가야 되냐 이걸 두려워하면서 내일 새벽에 눈 오면 눈을 어떻게 치우냐 눈이 될 것 이런 것까지도 걱정하는 인간은 어쩌면 가장 복종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는커녕 만물에게 완전히 묶여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인간이 우리 같은 존재가 장차 오는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될까요? 믿어지세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짠나고 힘이 생겨서 태양을 보고 멈춰라 그럼 멈추나요? 눈 오지 마라 1인치만 와 이러면 눈이 1인치만 오게 되나요?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에게? 안 와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오는 세상에 천사들에게 복종할 게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우리가 더 강한 주인공이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모시하고 있어요. 인간으로 말하고 있어요. 인간 우리처럼 정말 연약한 그런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존재냐? 9절에 보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이 놀라웠게도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랑 똑같네. 우리도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존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됐다는 얘기.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성육신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권고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자신이 창조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장차 구원받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의 핵심에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가 있다는, 그 예수가 누구냐? 어떻게 구원을 시켰을까? 짠! 하고 권능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멸해버리고 우리를 갑자기 힘을 주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분은 우리 인간처럼 성육신한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위로가 돼요? 아니면 부끄럽고 좀 송구스러워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이 느껴져요? 아니면 우리가 괜히 미안하고 예수님께 송구스러워 죄스러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또 놀랍게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다르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분으로 만드셔. 자, 죽음의 고난을 이분은 고난 받으셨어요. 죽음의 고난 받으십니다. 죽음의 고난.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신 분을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우셨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죠.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을 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을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다. 그런데 바로 우리 사람들, 성도들을 보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하냐면 바로 그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었어요. 우리가 또 어쩌면 존귀한 자로서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처럼 천사보다 못하게 와서 이 땅에 살다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그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영광과 존귀를 쓰신 관을 쓰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왜 보라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똑같이 너희들과 되셨다가 똑같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너희들처럼 다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내 우편에 있지 않느냐.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 삶을 따라간다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냥 말로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요. 이 구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봐요. 우리가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를 행하시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왜 당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구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이런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맛본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예요. 직접 체험을 한다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었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음을 맛보게 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분명히 주님은 죽으셨지만 그 구원의 놀라운 영광,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세워가지고 영광스럽게 만든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예수와 친구가 되고 예수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한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 영광은 오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졌던 사랑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셨지만 존귀한 존재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포기되고 지금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죄인들로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고 빚어내고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폐망되고 지구와 함께 이 세상과 함께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장차 오는 세상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요. 죄 때문에 그 특권을 상실하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계획이 아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본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하나님 스스로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과 존귀한 존재로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러한 통치자로 만들었던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보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까 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할까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온몸으로 느끼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똑같이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잠시 동안 보내셨어요. 33년 동안을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회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장차 오는 세상은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장차 오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살고 나는 주님 안에 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오죽하면 성경이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들을 막 기억하고 있다. 그냥 잠깐 잊어먹는다는 이 기억은 아 했다가 아 깜빡 잊어버렸네 이런 게 아니라 늘 머릿속에 꽉 있어서 잊을 수가 없는 기억, 그것을 기억한다고 말을 해요. 권고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돕기 위해서 그냥 방문을 하시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찾고 계시고 그들을 갖다 직접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데 바로 히브리서는 그 지금 마음이 흩어져서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고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런 걸로 돌아가는 율법이 아닌 예수로 세워진 이 장차 오는 세상에 살지 못하도록 떨어져 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을 쏟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나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힘으로 따지면 가장 연약한 존재고 수명으로 따져서 가장 긴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어쩌면 강한 걸로 따지면 우리는 돌덩이보다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은 설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죽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구원의 놀라운 현실이 바로 내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더욱더 간절히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왕을